다니엘서 2장 23절, 24절로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가끔 만날 때가 있죠.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반드시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방이 막혀도 위는 뚫려 있습니다. 골방에서 위를 보더라도 위는 뚫려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대책을 가지신 대책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이런 폭군, 이런 절대 군주, 이런 절대 권력 앞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누가 헤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절대 군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배짱을 가진 것이죠. 저는 여러분 근거 없는 배짱으로 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턱없이 무턱대고 무슨 뭐 길을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근거 있는 신앙이고 뭐 과학자들은 비과학적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어떤 것도 경험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길입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되지 않은 확신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뭐 내 주먹이라도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가진 좀 뒷배경이라도 좀 든든하면 그걸 믿고 뭐 길을 쓰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절망할 일이 없고 기도할 수 있어서 절망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당당하게 아리옥에게 간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어쨌건 지혜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지혜는 습득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워진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교육을 받고도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을 망정 그 학문으로부터 이 길이 열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배울 걸 배웠고 관계를 성실하게 맺었고 누구에게도 순종적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늘 받는 계시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다시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알아맞힐 수 없는 한 사람의 꿈속에 있는 일을 알아맞히라고 하는 이 왕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의 길을 찾은 것이죠. 자,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에게로 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오기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은 아리오에게 왕이 왜 저렇게 다급하게 이 일을 이렇게 뭐 몰아붙이십니까? 그렇게 경위를 알고 나서 왕에게 시안과 말미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아리오에게 제가 왕에게 아련해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오이라는 관문가도 같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고리 잡은 사람들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 길이 열릴지 않을지라도 문고리 잡은 사람을 잘 알면, 예, 왕이든 최고 권력자든 그렇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 회장 비서실 앞에 있는 여직원, 하다못해 아파트 앞에 앉아있는 수위,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친절해야 할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이유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 별 겁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 거고, 겸손이라는 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 이게 실제로 깨달아져야 되고,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못나서 구원받은 거지, 우리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한번 찬찬히 앉아서 누구랑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말로 안 할 뿐이지 우리만큼 생각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볍게 얘기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공자가 3인행이면 필요하사라 그랬겠습니까? 내 앞에 세 사람이 그러면 누구든지 반드시 그 중에 한 사람은 내 스승이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그런 거죠.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게 일깨워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고 살 뿐이고, 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모르고 살 뿐이지, 우리는 구원받은 걸 아는 사람이고, 그런 구원에 받았지만 이미 구원받은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죄책감에 시달릴 뿐이고, 우리는 용서하셨다는 걸 알고도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어리석기는 우리가 더 어리석죠.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이 또 하나의 죄인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왕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아,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대. 지가 뭘 찾아요? 이게 다 수문장들의 또 문고리 주인자들의 숙제란 말이에요. 내가 뭘 했다는 걸 내세우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정직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인도해왔습니다. 왕에게, 예? 왕이 꾸신 꿈을 해몽하겠다는 알고 있는 한, 예, 왕께서 뽑으라고 그래서 한 뽑은 사람이 그걸 지금 알겠다고 왕을 지금 아련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직하지. 자기가 무슨 애나 써서, 예? 찾아낸 것처럼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도 우리는 그냥 듣고 지나가야 돼요. 아닙니다. 제가 찾은 게 아니고요. 내가 찾아왔습니다. 이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된 밥에 그냥 코를 빠뜨리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니 사람은 자기를 안 내세우면 못 견디려니, 그리고 저렇게 아직도 자기를 내세워야 불안하지 않겠거니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만큼 성숙한 것이고 믿음만큼 포용이 되는 것이죠. 왜 사람을 우리가 포용하지 못합니까? 내 속이 좁아서 그런 것이죠. 뭐 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옳아서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 좁아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뭐 정의로워서 남을 자꾸 비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옳고 너도 옳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너도 옳다.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다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옳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옳아요? 다 자기 소견에 갇혀 살 뿐이지. 자기 소견에 보기에 옳다는 거니까 그래, 네 소견으로는 옳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막 고집 부리고 옳다고 고집 부릴 때 그 애를 여러분 나무라기 시작하면 애들 절대로 양보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고집 불통의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때리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신문에 나는 게 그런 거예요. 애들이 그뭐 그냥 부모들한테 맞아서 이렇게 변사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도 어리석지만은 애들이 어리석은 애들을 다룰 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세상을 어떻게 이 어리석은 세상을 대응하면서 살 거냐? 이게 우리의 삶의 지혜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수준에서 그 어리석음을 대하고 그 어리석음을 품고 그 어리석음이 끝내 깨달아지도록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또 인내하고 또 참고 또 베풀고 또 용서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죠. 근데 같은 수준에 못 견디 못 참죠. 그걸 싸우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싸웠으면 이 문이 안 열린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리옥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러면 이름을 보면 알아요. 아리옥은 용맹한 자예요. 나는 용맹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인생의 주어가 다른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아리옥은 나는 용맹하다. 나 같은 용맹하고 대담한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살아가는 두 사람이 만난 거란 말이에요. 자, 2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오늘 다니엘이 대답하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그 자신에게도 관심이 없고 느부갓네살에게도 그렇게 막 큰 관심이 없어요. 그는 이 일을 모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거침없이 이 마르둑이 지배하는 세상, 벨이 지배하는 세상, 느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호령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점쟁이 술사들조차도 이건 신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미 멍석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 멍석을 지나가면서 그냥 다니엘은 이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한테 준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뭡니까? 바로 앞에서 요셉이었죠. 요셉. 우리 요셉 얘기 다 끝났지만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의 관은 자의 꿈들을 어떻게 해석해 줄 때 그렇게 말합니까? 40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를 게 없다 하고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 이거 아니에요? 41장 16절에 보면 또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여러분 나를 부정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내가 가로막혀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가로막혀 있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나를 붙들고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하니까 자가 당착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꼬이는 거예요. 자기라는 매듭을 지어놓고 무슨 답이 풀리겠어요? 그 자기라는 매듭을 잘라버리면 모든 게 풀어질 텐데 그걸 못 자르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씨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니? 내가 옳니? 참 답답한 세상이죠. 그래서 정치판이라는 게 저 모양이에요. 정말 안타깝죠. 누가 옳습니까? 우리 눈에는. 다 죄인이죠, 뭐. 다 죄인이죠. 다 자기밖에 모르죠, 뭐. 결국은 오죽하면 정치라는 게 여러분 자기 이익을 공적인 이익으로 포장하는 일이라고 그랬겠어요. 속은 다 감추고 있어요. 그걸 공공의 이익이래. 여러분의 이익, 국민의 이익, 나라의 이익이래. 다 속에 들어가면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데. 그러니 그걸 믿지 말란 말이에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잘 길러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는 사람이 퍼블릭 서버트 공직자가 되어야 나라가 그나마 조금 변할 줄로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 세대의 희망을 품지 말고 다음 세대의 희망을 품자는 거예요. 늘 기독교가 그 나라에 가서 공의를 이룰 때는 학교로부터 시작했어요. 교육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늦은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빠른 길이 없어요. 아니 우리 자녀들 잘못 길러놓으면 무슨 다음 세대 희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다음 세대가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집값도 영 걱정인 거예요. 이 사람, 이 애들이 뭐 영끌어 모아도 집을 못 사는, 집을 마련할 수 없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는,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는 이런 시대를 만드는데 이게 온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다면. 나는 집이 있으니 나는 좋사오니 뭐 나는 걱정 없사오니 사는 만큼 살다가 그 집 뭐 그냥 뭐 물려주든지 하면 됩니다. 이걸로 지금 해결이 안 되게 되잖아요. 참 그렇게 우리가 이 다니엘 같은 친구 하나 이런 사람 하나가 길러놓으면 나라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다음 세대 이런 사람 하나 기르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가 우리 집안에서라도 하나 배출이 되면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애국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민족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엄마가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고소하지 마라, 항고하지 마라, 내 목숨을 위해 구걸하지 마라, 나라를 위해 죽으라.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애국자도 있고 순교자도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자식들 들고 부들부들 들고 하루 종일 과외나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할 건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어떻게 전수되어야 할 것인가? 오직 그거 하나 신경 써야지 말이죠. 뭐 조금 힘이 있으면 군대에서 빼고 뭐서 빼고 말이죠. 야근도 빼고 말이죠. 참 그 정말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신앙이 깊어야지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아버지 신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냥 자기 자식밖에 모르면 나라 꼴은 미래가 없죠. 저는 선진국이라는 데 가보면 진짜 여자분들이 겸손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일을 해.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은데도 가서 말이지 병원에 가서 무료 봉사도 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섬기고 말이죠. 뭐 모여서 삼삼오 점심 먹는 것도 좋지만 그냥 강남 바닥에 어디 좋은 음식점 마다 가서 점심 먹고 하루 종일 수다 떨다가 집에 가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의 말할 것 없고 뭐 여기 그나마 베이직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조금 좀 다른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보자. 왜 저 양반이 다니엘 얘기에다가 저런 얘기를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다니엘이 어떻게 탄생했냐 이게 어떻게 됐냐 너. 어쩌다가 이런 청년이 하나 나왔어요 포로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는 것이죠. 그 지금 29절 30절 이렇게 이게 다 어머니 신앙에서 비롯됐대 말이죠. 바벨론까지 끌려왔어도 신앙에 그 단단한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요지란 말이죠.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애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는 지금 이 왕과의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냥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당신을 통해서 지금 계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왕이여. 그런데 내가 이런 걸 당신한테 말하게 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바벨론 땅에 어느 누구도 지금 다니엘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젊은 청년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어른들보다 부끄럽게 말이죠. 나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섰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엄밀한 뜻을 전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자다. 이 신앙인의 뭐 정체성이죠. 내 탁월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어떻게 저런 일을 참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견딜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도울 수 있지? 하나님 계신가 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야, 하나님 때문에 잘 사네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르지? 다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자, 31절, 31절, 33절입니다. 뭘 봤기 때문에 이럴까요? 시작.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또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큰 신상을 보셨다. 이거 하나로 끝난 거죠 뭐. 그런데 그 신상을 소상하게 지금 다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뭐 느부갓네살조차도 이 신상에 대해서 정확히 이 기억이 뭐 그냥 빛이 강하게 나는 어떤 그런 이상한 괴물체를 보았던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포심에 두려워서 일어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범민했는데 지금 다니엘이 정확하게 지금 제 위에 머리는 금으로 된 거고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정확하게 구성 요소까지 일러주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지금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순금은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뭐 이 뭡니까?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금에서 은으로 내려가요. 배와 넓적다리는 이건 노시요, 동이에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이제 쇠요. 발로 가면은 쇠와 흙이 뒤섞였어요. 역사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더 좋아질 거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진행, 순금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흙으로 끝나, 진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금을 추구하죠. 그러나 인간의 끝은 흙이에요. 역사는 제국은 금을 그렇게 숭상하죠.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솔로몬도 금을 뭐 그 당시에 누구도 쌓을 수 없는 금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은 뭐예요? 흙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금을 바벨론, 그 다음에 이 은을 갖다가 메대 바사 제국, 그 다음에 노스를 갖다가 로마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철을, 쇠를 로마 제국에다 비유를 하죠.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더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갈수록. 그런데 그 역사를 심판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31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친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그 영광을 깨뜨리니 모든 것들이 다 바람에 불려가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우리는 지금 뒤늦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때 어쨌건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다니엘의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어땠겠어요? 아 결국 이 모든 제국들이 내가 세운 이 거창한 제국도 발에 진흙 같은 부분을 치면 다 무너지는 것이구나.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흔적도 없어지겠구나.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17장 13절입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도 열방을 꾸짖어서 흩으시는 하나님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의 종에게 보이지 않고 그 일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될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으로 될 일을 다 보여주시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제가 주일 저기 강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한 계시록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끝을 알고 이 신앙의 길을 가자.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가보자. 요한계시록 생각나면 더 읽으십시오. 뭐 많이 읽고는 곁길로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계시록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끝에 될 일을 알지 않으면 이 땅의 것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땅을 전부로 알아가는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네,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한 절 읽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말씀 4장 7절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한번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새 포도주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평안보다도 우리를 말씀으로 평안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평안해서 평안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평안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제2차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죽음의 두려움이 사방을 휩쓸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뺏길 수 없는 평강으로 하루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 때 문을 잠그고도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듯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 샬롬이라고 말하는 큰 목소리가 모두에게 들리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강에서 평강이 이르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하시고 사랑에서 사랑으로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평강과 사랑과 믿음을 모두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성령에 매달리게 하셔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새길 그러며 주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기로 결전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증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